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오늘이 19일이죠. 그리고 20, 21, 22, 23, 24, 25, 이제 6일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에 우리가 성탄절, 또 절기를 지키고 또 감사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다 모이십시오. 토요일이라고 그냥 보통 토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다 오셔서 우리 준비한 발표도 유초동부 우리 최재현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참 예전에는 여러 선생님들이 있어서 많이 도와줬는데 지금 성혁 씨도 없고 최재현 선생님 혼자서 유초동부 또 중고동부 지금 다 혼자서 다 챙기고 있어서 총감독이에요. 총감독. 유초동부 중고동부 하고 또 우리도 남전도에 순 합쳐서 찬양도 하고 여전도에 또 이렇게 해서 찬양도 하고 그리고 지금 성경 암송도 지금 우리 장년층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그래서 25일 날 성탄절을 감사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12월 25일인지 아십니까? 성탄절이? 왜 12월 21일도 아니고 12월 20일도 아니고 왜 11월도 아니고 왜 1월도 아니고 왜 12월 25일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날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그날이 왜 12월 25일인지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초대교회가 12월 25일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왜 초대교회가 12월 25일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 그날이 로마의 휴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로마가 그날의 휴일이었는가 하면 로마의 그 절기상 그리고 로마의 관습상 12월 25일은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동지에 해당하는 날인데 이제 날의 길이가 이제 앞으로는 계속 지금까지는 줄어들었다가 그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날의 길이가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그 로마 사람들이 무슨 날로 지켰냐면 이거는 태양신의 이 열기가 또 능력이 나타난다 해서 그날을 그 우상 숭배하는 날로 삼았던 것이에요. 그게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휴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는 태양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해서 12월 25일에 성탄절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국교가 뭐 기독교가 아니고 또 기독교인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중동국가에도 12월 25일을 휴일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배려를 해준대. 왜냐하면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휴일을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나라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전 세계 많은 국가가 바로 이제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억하고 또 배려하며 그러면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려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어차피 그 날을 성탄절로 지킨 것은 그날이 그냥 휴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그날이 정말 예수님이 딱 태어난 날도 아니고 그건 아무도 모르고 그냥 그날이 휴일이고 모이기 좋고 그리고 지키기 좋으니까 그날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짜 의미는 사건에 있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그 사건의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따지면 무의미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은 자는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일에 성탄절 그 당일에 자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네. 그 당일에는 너무 좋고 감사한 날이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참 우울하고 슬픈 날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우리는 기뻤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서 우리는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날 당일에 일어난 일은 정말 기분 좋지 않고 슬프고 그리고 우울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베들레헴에 호적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요셉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을 곳이 없었던 것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상관에 머무를 곳이 없었습니다. 머무를 방이 없었습니다. 호적하러 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그 비참한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는 임신을 해서 지금 곧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따뜻한 방 한 칸 따뜻한 거처 한 곳을 찾지 못해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그냥 여기저기 다녔지만 아무데도 방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을 얻지 못하는 중에 요셉과 마리아도 역시 방을 얻지 못해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얻었는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것이 마구간이었어요. 아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은 사람 사는 곳에 살고 말은 말 사는 곳에 살고 그러면 말은 별로 불편함이 없죠. 근데 사람이 말 사는 곳에 산다고 해보십시오. 마구간에 아무리 그 마구간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해놔도 그건 말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마구간에 거하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구간에서 좀 지난 다음에 애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그냥 그 시간은 지나가고 또 왜 애를 낳다 보면 전 또 후 이렇게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그 바쁜 때는 지나가고 그러고 나서 좀 따뜻한 방을 좀 구할 수 있을 때 애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필 그때 하필 또 마구간에 딱 들어간 그때 또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애를 낳아본 사람 알지만 얼마나 번잡해. 예, 뭐 비행기에서 애를 낳았다는 사람도 있고 택시에서 애를 낳았다는 사람도 있고 길가에서 애를 낳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데서 애를 다 낳지만 세상에 마구간에서 애를 낳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구간에서 애를 낳습니다.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진통을 하지요. 산통을 하지요. 옆에서 묵묵히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애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뭐 옆에 도와준 사람 있습니까? 산파가 있습니까? 혼자서 그 처리를 해야 되고 마리아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친정엄마도 없고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저 남편 혼자만 붙들고 산통을 하다가 애를 낳고 더더더 기가 막힌 것은 애를 낳았는데 이 애를 어디다 누였습니까? 구유통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 말이 염을 먹는 소가 염을 먹는 시골에 살아본 사람들은 그 구유통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깨끗해요? 구유통이 깨끗합니까? 늘 씻고 닦고 그래서 깨끗합니까? 그 구유통은 말이 먹고 소가 먹는 그런 염을 먹는 통에 염을 먹는 통에 그 태어난 이 갓 태어난 아기를 정말 이 멸균돼야 되고 하나도 균이 없어야 돼. 깨끗한 곳에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든지 뭐 신생아실에 들어가야 그래야 살 것 같은 그 신생아 그 막 태어난 그 순진무구하고 순결한 그 아기를 그 구유통에 턱하니 놓았던 것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었고요. 마구간이었죠. 어디 뭐 놓을 데가 있으면 지푸라기에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놓을 수 있는 게 그냥 구유통 치워서 이제 구유통에 놓은 거예요. 아 그걸 생각하면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이 땅에 이 모든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신 곳이 왕궁도 아니고 오신 곳이 무슨 귀족의 집도 아니고 오신 곳이 무슨 평범한 평민의 집도 아니고 그냥 집도 아니고 어떻게 오신 곳이 마구간이며 마구간의 구유통에 누이게 되었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시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방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준비가 미흡해서 그냥 애는 낳아야겠고 그를 그냥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다 그게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약속하시고 그걸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왜 방이 없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마구간입니까? 하나님 왜 구유입니까?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마구간에 태어나서 구유에 있어야 되는지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는 누구에게 설명이 되냐 하면 목자들에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했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 아기를 이렇게 낳아야만 했습니까? 하는 이유는 나중에 목자들이 해준 말을 듣고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목자들에게 해주신 주님의 설명이 무엇일까요? 지금 그 인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나타날 때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를 두루 비쳤습니다. 마치 서치라이트 비치듯이 탐조등 비치듯이 근데 그게 막 비추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어두운데 조명 켜지듯이 목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니 세상에 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현재에는 뭐 헬리콥터가 나를 비추나 무슨 뭐 조명탄이 터졌나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막 빛이 비치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밤중인데. 근데 그때 주의 천사가 탁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걸 전하는 그 천사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났었고 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요셉에게도 나타났고 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지금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바쁘죠? 그러나 그는 기뻤습니다. 이 천사는 기뻐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그래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놀라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 그런데 이 구주는 어떤 구주냐 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온 백성, 일부 백성이 아닙니다. 소수 백성이 아닙니다. 어떤 백성이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구주가 그들을 위한, 너희를 위한, 모든 백성을 위한 바로 그리스도 주,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모든 백성을 위한 분인 것이에요. 모든 백성을 위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주님이 상류층만을 위한 것인가요? 상류층 백성을 위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중류층 백성만을 위한 주님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하류층 백성만을 위한 주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상류, 중류, 하류 모든 백성들, 모든 계급의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구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높이를 어디에다 맞추셨냐면 가장 밑에다가 맞추셨습니다. 그러면 그 위로는 모두를 다 커버하니까, 그 위로는 모두를 다 담당할 수 있으니까 제일 아랫부분에 맞춰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배낭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낭여행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뭔가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면 배낭여행 아니 여행이라면 뭐 여러 가지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외여행을 고급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해외여행을 그냥 중간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아주 최하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뭐 태국에 가셨다 혹은 뭐 다음 주에 우리 선하는 이제 베트남을 가는데 베트남을 상류급으로 갈지 중류급으로 갈지 하류급으로 갈지 무슨 급으로 가 선하는? 최소 중류급은 되겠지. 에? 아주 고급 호텔에 머물거나 그러진 않아도 하여튼 중류급은 되겠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배낭여행 중에 가장 하류로 가는 여행이 배낭여행. 여행 중에 이건 뭐냐, 아주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그런데 이 배낭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왜 배낭여행을 하냐 하면 그러면 그 나라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상류여행을 하면 뭐 고급 호텔에 지내고 가이드 따라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리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깃발 쫓아다니고 그러면 그 나라의 유명 명소는 볼 수 있지만 그 나라가 어떤지는 못 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배낭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배낭 하나 짊어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얻어먹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뭐 손짓 발짓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다 그 삶의 환경을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낭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성지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답니다. 그 나라가 있대. 그 나라를 배낭여행을 했다 그러면 어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다 배낭여행을 할 수가 있대요. 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아니고. 아니고. 인도. 맞습니다. 인도. 인도. 인도를 배낭여행을 하면 그러면 모든 나라를 배낭여행을 할 수 있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그 제가 TV에서 본 장면인데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들판에서 천막 지내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파서 먹고 손으로 먹고 진짜 못 씻고 그리고 제대로 못 자고 저건 지옥이야. 저건 고행이야. 근데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문화를 알게 되고 그 인도가 얼마나 정신세계가 뛰어납니까? 정말 아주 이제 경제적으로 열악하면서도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어떤 정신세계가 있어서 그 속에서 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배낭여행의 성지래. 그냥 고생하는 건 의미가 없는데 배낭여행을 하면서 인생을 알게 되는 곳이 바로 인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 인간을 알기 위해서 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려고 할 때 왜 상류에 맞추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상류에 맞췄으면 하류, 중류는 그건 다 무시되는 것입니다. 왜 중류에 맞추지 않았을까요? 중류에 맞췄다면 아직도 미치지 못하는 틈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하류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니 애초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시는데 더 밑으로 내려가지 못할 게 뭡니까? 우리가 중류나 상류나 중류나 하류나 우리에게서는 큰 차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시는데 그게 조금 더 못 내려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 주. 주님은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구나. 주님은 어떤 계급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구나. 어떤 특정 집단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구나. 어떤 민족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구나. 모두를 위해서 오신 것이구나. 우리도 때로는 정말 요셉과 마리아처럼 방학 하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얹혀 살 때가 있습니다. 얹혀 사는 것도 나국갈같이 정말 허름하고 비참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구유에 놓여야 하는 그 고통스러움이 있습니다. 못 먹이고 못 입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지금은 그때를 기억도 못하겠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불과 50여 년 전, 60여 년 전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로 아주 정말 휘황찬란하게 오셨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큰 자격지심과 그리고 큰 격차를 느꼈을 것이,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주님도 그렇게 낮아지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모두를 위하여 이 귀한 구주가 나셨다, 이 말로 우리들이 위로가 되고 우리들이 소망이 되지만 그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뒤이어서 천사들을 통해 정말 그것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 두 가지 큰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12절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한 천사가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많은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그 나심의 의미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 말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이제 가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볼 텐데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게 너희의 표적이다. 무슨 표적일까요? 그게 무슨 표적일까요? 그게 무슨 표적인가 하면 앞으로는 온 백성을 위하여 나시는 구주가 나시는 것이고 뒤로는 바로 일어날 이 일에 대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다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대한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짧게 줄이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게 표적이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표적이 된다고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그 아기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의미의 표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그 아기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왜 될까요? 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정말 두툼한 잠바를 입고 추운 곳에서 고생하는 서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따뜻하게 서민을 손을 잡아줍니다. 영광이에요, 영광이야. 그게 영광인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사무실에만 있지 않고 장관실에만 있지 않고 차를 타고 가서 배를 타고 가서 최전방에서 정말 적들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에 가서 병사들을 만나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주며 격려해 줍니다. 그게 영광입니까? 영광이 아닙니까? 그게 영광입니다. 총리가 그저 총리실에만 있지 않고 직접 거리로 나와서 정말 각 서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나라를 정말 잘 돌보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넓고 높은 보좌에서 그냥 우리들을 죄로 심판하시려는 그러한 심판자로만 아니라 우리들이 죽어가는 것, 우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분이 몸소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내려와 낮고 천한 이곳에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위치로 오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영광스럽게 봅니다. 아, 그분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군요. 아, 그분은 그냥 그저 능력으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군요. 그분은 정말 희생으로 하시는 분이시군요. 긍휼로 여기시는 분이시군요. 찾아와서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시군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민에 동참하시는 분이시군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하늘에는 영광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방이 없는 게 영광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마구간에 들어간 게 영광이에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애를 태어나게 한, 얘가 태어난 게 영광이고 그 애가 구유에 놓인 게 그게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이니까. 그분이 거기에 태어나신 게, 그 놀라우신 분이 거기 태어나신 게 영광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참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구나.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속이 뒤집어질 때, 우리가 정말 속이 쓰릴 때, 우리가 정말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좌절할 때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구나. 그게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영광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평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광이지만 또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이 동시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또 기뻐하심을 입은 그것을 믿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평화일까요? 왜 그게 평화일까요? 자, 목자들이 갑니다. 그 말한 그곳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한 그곳에서 마구간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요셉과 마리아의 마구간에 있는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일그러졌을까요? 찌푸렸을까요? 짜증이 아주 잔뜩 났을까요? 그들이 평화 있는 거예요. 마구간에 있는데. 마구간에 있는데 그들이 평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궐에 살아야 할 텐데. 아니, 돈이 좀 많아야 할 텐데, 뜻대로 좀 다 돼야 될 텐데, 그래야 평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지금 마구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이 평화스러워요. 기뻐하심을 입었으니까 그들이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아기를 찾아갑니다. 아기는요, 아기는 구유에 누워있습니다. 근데 그 아기의 모습이 어떨까요? 그 아기가 평화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아기 잘도 잔다. 아기가 잘도 자는 것이 아기가 어쩌면 그렇게 잘 자는지 어쩌면 그 구유를 그렇게 평안하게 생각하는지 어쩌면 그렇게 소 먹는 여물통이었는데 말 먹는 여물통이었는데 어쩌면 그런 구유에서 그렇게 잠을 잘 자는지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너무 평화롭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마태복음으로 이어져서 그 아기가 자랐어요. 그 아기가 자라서 또 나타납니다. 또 나타나서 어디에 놓이냐면 마가복음 4장으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4장의 장면은 어디냐면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에 35절부터 38절 말씀에 그 속에서 배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아기예요. 구유통에 있던 그 아기예요. 그 아기가 자랐습니다. 근데 그 자라서 지금 어디서 주무시고 있냐면 배에서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막 아우성입니다. 밖에서는 풍랑이 치고 있습니다. 배가 막 들썩들썩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우성입니다. 그러면서 게임에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는 지금 두려워 죽겠는데, 우리는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우리는 지금 화가 나서 죽겠는데, 우리는 지금 그 일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어쩌면 이렇게 잠만 주무십니까? 원래 잠이 많으신 건가요? 그냥 뭐 누웠다 하면 주무시는 건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분인가요? 그분이 깨어나셔서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깨어나셔서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게 안 돼서 저게 안 돼서 혹은 이걸 얻지 못해서 저걸 얻지 못해서 우리는 거기서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괴롭고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봐서 당장 다음 일에 무슨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음 주에 연평도의 폭격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음 주에 핵전쟁이 일어날지 아닐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내일 죽을지 아니면 우리가 다음 달에 죽을지 아니면 우리가 10년 뒤에 죽을지 아니면 우리가 100년 뒤에 죽을지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래서 상황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평안을 이제 그를 기뻐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이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평화로웠습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평화 속에 들어오니까 그 속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태풍의 핵이 평화로운 것처럼 정말 중심으로 들어갈 때 그 속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평화로우십니까?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거울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 평화가 있습니까? 있으면 감사하지. 없으면 왜 없습니까? 우리에게 왜 평화가 없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처럼 여행을 가서 방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내 계획인데 그게 안 돼서 그렇습니까? 혹은 뭔가를 이루었는데 그게 방이 아니라 마구간이라서 그렇습니까? 설상가상으로 거기 애까지 태어나서 그렇습니까? 엎친데 덮친 격으로 세우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나서 그렇습니까? 때로는 뉘일 장소가 구유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배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풍랑이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제가 서두에 시작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은 그저 불합리와 말도 안 되는 일과 재수 없는 것과 짜증과 분노와 절망과 낙심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것이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강보에 쌓여 구에 놓인 그 아기를 보면서 야, 이게 감사구나. 이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 속에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해 성탄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누렸던 어떤 성탄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가 가장 영광스러웠습니까? 언제가 가장 평화로웠습니까? 뭔가를 이루었을 때 승진을 했을 때, 집을 샀을 때, 애를 태어났을 때, 애가 자랐을 때 지금까지 어떤 상황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떤 상황도 그것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도 평화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때로는 여기 문제가 있고 저기 문제가 있고 때로는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적해도 그 속에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이게 영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고생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게 평화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게 감사가 든다. 내가 이런 속에서도 참 올 한 해를 도우신 주님이 참 기쁘다. 강보에 쌓여 있지만 비단도 아니고 무명천도 아니고 그저 그냥 평범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지만 그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깃드는 것입니다. 그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깨달았습니다. 또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가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나오는 이 놀라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좀 헷갈릴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건 좀 다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할 수 있느니라라는 것은 얻을 수 있느니라가 아니고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배고픔을 견딜 수 있느니라, 풍부를 견딜 수 있느니라, 궁핍을 견딜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신기한 겁니다. 그게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마법관이 빛나는 것이고, 그래서 구유가 빛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빛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잘 돼야 영광스럽고 잘 돼야 평안하다면 여러분은 평생 영광스럽지 못하고 평안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어야 잘 되는 겁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영광스러운 겁니까? 잘 되기로 따진다면 우리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영광이 있지 않냐고 주님도 그 영광이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신 게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영광스럽 우리가 여기 이루고 있는 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주님을 만난 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표적입니다. 주님은 비단에 쌓이지 않았습니다. 왕궁에 누이지 않았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게 표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듭시다. 이제 6일 남았습니다. 날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타이머일 뿐이에요. 타이머를 가지고 성탄절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오늘 주일을 마치고 이제 6일간 또 살아갈 때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십시오. 이번 주 지나가면 이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오니까. 이번 남은 6일 동안 구유에 누인,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보십시오. 그게 영광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평화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평화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금으로 쌓인, 은으로 쌓인, 황금에 덮인 그러한 영광이 아니고 그것은 가장 높고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이 그것이 영광임을 보여주셨사오니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가진 게 없고 우리가 얻은 게 없고 우리도 이룬 게 없고 우리도 너무나 결핍을 느끼지만 그러나 주의 영광 속에서 그 영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깊은 평화 구유에 누일 수 있으면서도 누리는 그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바라보며 또 준비합니다. 주님을 진실로 만나게 될 것을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마음속 깊이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낙심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담담함으로 평화로움으로 2011년을 용기 있게 시작하게 될 것을 의지하오니 그런 은혜 다가오는 성탄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 부르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